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 베스토 총독, 이렇게 계속 총독이 바뀌지만 바울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것은 바울에게는 사형당할 만한 죄만이 아니라 재판받을 만한 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에게 가서 로마에게까지 가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한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 상황에서 가는 것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바울이 죄수로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은 바로 가이사, 로마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죄수로서의 자신의 여정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정이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최고 권력자들과 로마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될 때 베스도 총독이 상소문을 써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베스도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베스도를 찾아왔고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가 추가 신문을 하게 되죠. 아그리파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서 여전히 잔인한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여겨져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특별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또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그를 의지하여서 이제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낼 때 어떻게 써보내야 하는지 의논을 하게 되죠. 아그리파 왕으로부터 자신을 해명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신은 유대 민족을 배신한 적도 없고 대적한 적도 없다. 도리어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말보다는 유대인들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23절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자기 변호를 듣고 있던 베스토 총독이 소리를 치며 일어납니다. 바울의 이 말이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자기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간절히 나를 살려달라는 외침이 아닌 그 듣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거부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러한 베스도의 말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흔히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무 그렇게 너 광신적이 되는 거 아니야? 그 광신적이라는 말 속에는 미쳤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믿으면 되지. 그렇게 광신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저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면서 가끔 필요하고 또 마음이 좀 힘들 때 가끔 가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뭐 그런 말 하는 것 너무 광신적인 것 아닌가? 베스도가 보기에는 이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죠. 바울은 말합니다. 베스도 가까이요.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전합니다. 제정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과거 사랑의 교회에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100% 칭찬만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 뭘까요?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칭찬받고자 한다면 어쩌면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은 사람들을 거스르게 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는 사람의 죄인됨이 지적되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말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말할 때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전적인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메시지에 사람들은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메시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은 물탄 기독교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을 빠뜨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열방의 소망이요, 구원의 빛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당신 미친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가 전해질 때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적절하게 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다 진리이니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혹시 관심 가지면 오라. 그런 방식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대한 것 같고 포용적인 것 같고 신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진 세상의 한 가지 생각일 뿐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각하에게 저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정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서 바울은 다시 아그리빠에게 도전합니다. 이 바울의 이 긴박한 순간에서도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베스도가 지금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해도 지금 자신을 심문하는 대상은 아그리빠 왕이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또다시 도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저는 왕께서 믿으신 줄을 압니다. 이 말은 매우 재치 있는 한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를 잘 안다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관리권도 주고 대제사장 임명권도 로마가 주었는데 나는 예언자들을 안 믿어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예언자들도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지금 대제사장을 임명한단 말이야? 그럼 반발이 일어나겠죠. 또 나는 믿어라고 말하면 모든 예언자들이 소망하였던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왜 안 믿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겠죠. 아그리빠 왕을 매우 논리적으로 공경에 처하게 하는 질문인 겁니다. 계속 아그리빠 왕을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지금 바울이 자신을 전도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는 것을 알고 뭐라고 이제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아그리빠 왕이 간파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자기를 변명하라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라고 시간을 주었더니 지금 나를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지금 저러고 있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하지 않고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라는 말에는 믿는다 안 믿는다 대답하지 않고 너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응 자체가 이미 아그리빠 왕이 많이 생각이 바뀐 거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의 변증을 중단시키죠. 어쩌면 아그리빠 왕은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했을 거예요. 하마터면 오늘 믿을 뻔했네. 그 바울의 말이 엄청나게 담대하고 영향력이 있었고 구약을 꿰뚫고 있는 이 바울의 통찰력과 설명으로 인해서 너가 지금 나를 이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미 설득이 됐는데 의지로 거부한 거죠. 나는 믿으면 안 돼. 내가 여기서 믿는 순간 내 위치도 날아가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요.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로마 제국과의 관계 또 유대 산헤드린 공회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자신이 너 말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날아가 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야 믿으면 안 돼 라고 그의 의지적으로 거부한 것이지 바울의 말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복음이 비합리적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이때 바울의 대답이 감동적입니다. 29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거기에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또는 귀족들이 있었겠죠. 죄수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죄수가 하는 말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주도권이 바뀐 것 같습니다. 도리어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너가 우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정반대로 죄수가 정반대로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이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분명한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은 지금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는 깊은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으며 복음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그것은 쇠사슬에 매인 것 자체가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내가 죄수의 신분이 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몸은 메어 있지만 그의 마음은 메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끌려가고 있지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습니다. 영적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회적 상황, 법적 상황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주도권을 어떻게 발휘하는가를 보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적절히 이용합니다. 25장, 26장에서는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죠.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그가 로마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다 바울을 신문하고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도리어 상소했기 때문에 계속 제수의 신분이 유지된 거예요. 상소 안 했으면 이 두 사람이 그저 끝내서 석방할 수 있었을 텐데 상소함으로써 이제 죄수의 신분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 선택한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로마에게, 로마까지 가서 이제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소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상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빌립보가, 예, 그가 갔을 때 감옥에 갇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길을 계속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마게도니아 대륙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이유 없이 매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때 누군가 한 대 때렸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 무슨 책임지려고 이렇게 때리나라고 말했더라면 아마 중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 시민권자를 매우 우대하는 도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베테랑들이 거주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히 우대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 시민권자야 라고 말했더라면 안 맞을 수 있었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을 수 있었어요. 갇혀있는 때도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밝히지 않습니다. 언제 밝히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려서 이제 간수가 나 이제 죽었다. 난 차라리 그냥 자결하는 게 낫겠다. 막 그 난리를 칠 때.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도망갈 수 있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풀어주려고 하니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막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요. 말하려면 진작 말하지. 본인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로마 시민권자였지. 그때 생각난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는 타이밍도 정확한 목적을 따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다면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자신을 희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보에서는 도리어 가지 않아도 되는 감옥에 가고 또 가이사랴에서는 상소하지 않았으면 이제 풀려나는 건데 계속 상소함으로써 계속 죄수의 신분이 유지됨으로 계속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을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고 빨리 풀려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계속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죄수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바울이 아그립바 왕이 한 몇 마디의 말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절과 22절을 보시면 2절, 22절 같이 연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립바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 다행으로 여긴다는 말은 자신이 이제 아그립바 왕, 당신이 유대 사회를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을 만난 내가 풀려날 수 있겠습니다라는 기대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그 말이죠. 22절에도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벌써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나야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움은 자신이 이날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신문당하고 가이사랴까지 끌려와서 이제 베스도 총독도 만나고 아그립바 왕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도움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면 가이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산헤드린 공회가 그처럼 힘있게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유대 사회의 핵심 문제가 되어서 총독이 골치아파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렇게 높고 낮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든 과정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렸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각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출간된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간증집 잊지 않았다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시죠. 이분이 2011년 이제 여행사를 만들어서 중국의 여행사를 만들어서 북한이 여행이 어느 정도 자유로웠을 때 북한의 여행객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죠. 그런데 실수로 외장 하드에 컴퓨터 외장 하드에 북한을 위한 기도의 제목 여리고 작전 뭐 이런 그런 이제 북한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의 그런 내용들이 있던 것을 잊어버리고 가지고 들어갔던 게 적발이 돼서 15년 형량이라는 선고를 받고 강제 노역을 살게 되죠. 처음에는 나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점차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상황에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풀려나는 소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여기서 죽어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분이 한 2년 조금 넘게 있다가 풀려나게 됐지만 이렇게 우리가 때로 뜻하지 않게 어떤 상황에 매여 있을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 풀려날 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상황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바울이 자신을 재판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것처럼 이 쇠사슬만 죄하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담대한 증인의 고백,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우리의 삶 속에도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담대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모든 증언의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왜 처하게 하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도리어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